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대북 제재 강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어제 미 폭스 비즈니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분명하게 밝힌 것처럼 북한에 가해진 치명적인 경제 제재에 대한 해제는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실제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 북한은 자신의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전임 행정부에 팔았던 것과 똑같은 것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제안한 부분적인 합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북한이 많은 핵무기 역량과 미사일 등을 여전히 숨기면서 북한의 경제적 숨통을 다시 틔워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관측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어제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틀 뒤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장을 급속하게 복구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은 수직 엔진 시험대와 발사대의 궤도식 로켓 이동 구조물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닫혀있던 연결타워의 덮개도 열려 발사대가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도 레일식 이동 건축물이 다시 조립되고 있으며 벽이 세워지고 새로운 지붕이 추가되는 등 북한이 해체 작업을 진행하던 동창리 발사장의 일부 구조물을 다시 짓는 듯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한국국가정보원 서훈 원장도 어제 국회에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철거 시설 일부를 복구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중국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닝지제 부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 현재 논의 중인 외국인 투자법에 관한 조항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닝 부위원장은 관련법은 외국인 투자자 보호와 발전을 위한 시스템을 명확히 하고 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요하기 위해 행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전인대는 어제 개막해 오는 15일까지 11일 동안 진행되며 관련법은 이번 회기 중 통과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외국 기업은 중국이 시장 지분 참여를 대가로 기술 이전을 강제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주변국들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주변 상공에 최근 전략 폭격기를 출격시켰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성명에서 지난 4일 B-52 전략 폭격기 두 대가 정기 훈련 참가를 위해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를 이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격한 폭격기 중 한 대는 남중국해 부근에서 훈련을 한 뒤에 복귀했고 다른 한 대는 일본 주변에서 미 해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와 함께 합동훈련을 한 뒤 괌으로 돌아왔다고 미 공군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준비태세 유지 차원으로 국제법을 준수하며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미 공군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됐던 지난해 10월과 11월에도 B-52 전략폭격기를 남중국해 주변에 출격시켰습니다. 시리아에서 극단주의 무장세력 IS 격퇴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IS 대원 수백 명이 항복을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의 지원으로 IS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의 무스타파 발리 대변인은 어제 지난 4일 이후 약 6,500여 명이 시리아 내 IS 마지막 거점인 바구주를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중에는 항복을 선언한 IS 대원 수백 명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에 있는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자살폭탄 공격과 총격으로 회사 직원 16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가르주 정부 당국자는 오늘 난가르 주도인 잘랄라바드시의 한 건설회사 앞에서 연쇄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한 데 이어 무장괴원들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구체적인 입장을 교환하는 등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Progress was made at the Hanoi Summit.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부좌관이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제재 해제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의 사망은 북한 정권의 책임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 내륙과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새벽까지 흐리고 곳에 따라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영상 1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5m, 서해 앞바다가 0.5에서 2m로 어제보다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교환하고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전 세계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는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추가 진전을 기대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Progress was made at the Hanoi Summit. We did not reach an agreement. But at the same time, we were able to exchange very detailed.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진전이 이뤄졌다며 우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 맞지만 동시에 정상회담을 통해 매우 구체적인 입장을 교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여러 사안들의 간극을 좁힐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전 세계가 비핵화에 있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북한과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사적인 외교 대화를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은 북한 측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추가 진전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He says hope and we do hope. We want to move this forward. Absolutely. But I've got nothing to announce today. And the secretary is expressing where we want.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몇 주 내 협상팀을 평양으로 보내길 희망한다고 말한 폼페오 장관의 발언을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폼페오 장관은 기대한다고 말했을 뿐이고 물론 우리도 앞으로 전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추가 만남에 대해 발표할 내용은 없지만 폼페오 장관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노이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한 뒤 우리는 거기서부터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6일 회동할 예정이란 사실을 확인하면서 한국과 매우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좌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제재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불안정한 합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며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 없인 제재 해제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5일 폭스 비즈니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북한과의 나쁜 합의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북한에서 많은 잠재적 결정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들은 북한이 대화에 진지한지, 대화로 돌아오고 싶어 할지, 또 근본적으로는 핵무기 프로그램과 모든 관련된 것들을 포기하기로 결심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나오게 될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 그렇게 할 의사가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분명히 밝힌 것처럼 북한에 가해진 치명적인 경제적 제재에 대한 해제는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볼튼 보좌관은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제재를 강화할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는 겁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이 뒤로 돌아가 그들의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하노이로 향하면서 과거 미국 행정부에게 팔았던 말을 트럼프 행정부도 살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부분적인 합의를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북한의 경제적 숨통을 다시 틔워줄 수 있는 상당 수준의 제재 해제를 해주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핵무기 역량과 미사일 등은 여전히 숨길 수 있을 것으로 북한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볼튼 보좌관은 실제로 북한에게 경제적 번영의 기회가 제공됐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전혀 다른 경제적 미래의 문을 북한에게 열어줬지만 북한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하노이에서도 이 문이 다시 열렸지만 결국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볼튼 보좌관은 공은 북한 쪽으로 넘어간 상황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측과 다시 만나 합의를 이룰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에서 북한으로 돌아갈 때 베이징에 들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지 않은 것은 흥미로운 일이라고 볼튼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운반 가능한 핵무기 보유를 원치 않는다고 오랜 기간 말해온 중국의 발언에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의 행동을 더욱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이 경제와 정치 분야에 있어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과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가 동북아시아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중국의 경제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중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무기 포기 시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의 역할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의 부상은 대북 강경 노선과 연결돼 있어서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볼튼 보좌관이 새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죠?
예. 이 하노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문제에 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 볼튼 보좌관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거부한 빅딜 제안의 작성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회담 직후에도 잇따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대북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침 워싱턴 포스트 신문 등 미국 언론들은 심층 취재를 통해서 볼튼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의 조언에 따라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건가요?
예, 일부에서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예.
볼튼 보좌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도 모두 포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문과 영문으로 된 문서를 건넸는데요.
네.
하노이 회담의 결렬을 가져온 이 문서는 볼튼 보좌관이 작성해서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볼튼 보좌관, 하노이 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북한 문제에서 일단 좀 한 걸음 비켜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한 북한 관련 발언이 거의 없었고요.
예.
하노이 회담 수행원 명단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그렇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로 하노이에 도착했지만 첫날 친교 만찬과 이튿날 단독 확대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됐었습니다.
네. 그런 볼튼 보좌관이 어떻게 북한 문제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관한 한 볼튼 보좌관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외교 현안에 신경을 쓰지 못할 때는 볼튼 보좌관의 입김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볼튼 보좌관의 영향력이 커진 데는 장문의 보고서와 전문가 의견 청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감도 작용했다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지적입니다.
네. 자, 그러고 보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볼튼 보좌관이 지금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폼페오 국무장관이 했던 역할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때문에 볼튼 보좌관이 다시 북한 문제에 전면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볼튼 보좌관을 강하게 비난하는 담화를 낸 적이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당시 강하게 거부했던 요구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 말고도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모두 폐기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요구는 볼튼 보좌관이 지난해 미북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처음 꺼냈었습니다.
예.
그러자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담화를 통해서 지난 기간 북미 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볼튼과 같은 자들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이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볼튼 보좌관이 언급한 리비아식 선비핵화 후보상 해법에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결국에는 볼튼 보좌관이 두 차례 열린 미북 정상회담 모두 관심의 초점이 됐습니다.
예, 1차 정상회담은 한때 취소되는 사태를 겪었고요.
예.
2차 정상회담은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로 끝났는데요. 두 사안 모두 볼튼 보좌관이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네.
외교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National Interest 잡지는 볼튼 보좌관이 강경 노선을 조언하면서 자신의 의제를 관철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북한 문제에 관한 볼튼 보좌관의 목소리가 계속 커질까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강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을 때 종종 볼튼 보좌관을 내세웠습니다. 지난해 8월 북한과의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을 때 볼튼 보좌관은 언론에 잇따라 등장해서 북한과 이란의 핵협력 의혹을 제기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용어인 최대 압박을 거론했습니다.
네.
볼튼 보좌관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는 대북 제재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가 제재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발언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망이 북한 정권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비어 가족이 겪은 것과 같은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누가 오토 원비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 정확히 안다고 폼페오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일 그레이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원비어 사망은 북한 정권의 책임이며 여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비어 사건을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며 김 위원장의 말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그 같은 말을 믿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트럼프 대통령도 누가 원비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것은 북한 정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유린이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며 이전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라는 접근법을 취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것을 고치고 바로잡으려고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올바른 경로를 통해 원비어 가족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고통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3명의 미국 국민을 집으로 데려오는 행운을 가졌다며 원비어가 보다 좋은 상태로 돌아오고 그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는 국민들이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도록 만들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바로 지난주에도 또 한 명의 미국 국민이 돌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에 있는 국민의 안전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에서 일어났던 일은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원비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북한 정권이 원비어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만 다시 한번 밝히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4일 아이오와주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몇 주 내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And so I am hopeful, although I have no commitment yet, that we will be back at it, that I'll have a team in Pyongyang in the next couple weeks.
아직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협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며 몇 주 안에 평양에 협상팀을 보내 이해를 공유하는 지점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은 핵무기가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미국은 사실에 기반한 설명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your goal is tomorrow, you may well be right. But if your goal is 2, 5, 10, 25 years, that in fact those nuclear
만약 북한의 목표가 내일이라면 오를 수도 있지만 목표가 2년, 5년, 10년, 25년이라면 핵무기들이 사실상 북한에 위험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이 그동안 운영한 방식으로 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향후 10년, 20년, 30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폼페이오 장관은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4일 캔자스의 또 다른 농민단체에 생한 연설에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진전을 이뤘지만 희망했던 곳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교훈이 있었고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지켰다고 평가했습니다. 회담에 관여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도 이번 회담에서 이룬 진전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노딜로 끝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2차 미북 정상회담. 백악관은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최우선시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노이 정상회담을 긍정평가한 일부 미 언론 사설과 평론가들의 발언 등 모두 7건을 소개했습니다. 이 중 뉴욕포스트는 트럼프가 걸어나감으로써 승리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자신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위를 걸었다며 대통령이 북한의 식상한 제안을 거절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톰 보설트 전 국토안보보좌관은 ABC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목표에서 벗어나려는 북한의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면서도 김 위원장과는 성숙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설트 전 보좌관은 지난해 4월까지 백악관에서 일했던 이른바 친 트럼프 인사입니다. 또 보수 성향의 미국 국가이익센터 크리스천 와이튼 선임연구원도 영변 핵시설 폐쇄와 함께 제재 해제를 요구한 김 위원장의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고맙지만 사양하겠다고 말하며 강한 협상 면모를 보였다고 추켜세웠습니다. 백악관은 이들 모두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최우선순위에 올려놨으며 때때로 그냥 떠나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을 칭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 정부 핵심 관리들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합의 없이 끝난 이번 회담이 실패가 아님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보수 정치 행동위원회 연설에서 수용할 수 없는 합의였기 때문에 협상장을 걸어 나와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But I had a war. Because every once in a while you have to war.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효과가 있는 합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북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4일 이번 회담에서 진전과 성과가 있었다고 거듭 부각했습니다. 미국이 희망했던 곳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진전을 이뤘고 또 교훈도 얻었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몇 주 내에 북한과의 협상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는 점도 피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은 3일 CBS 방송에 출연해 하노이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정의되는 성공이라는 겁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견해를 확고히 하면서도 김정은과의 관계를 심화했다면서 미국의 국익이 보호됐을 때는 전혀 실패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가 노딜로 끝난 정상회담을 미국의 국익을 지킨 결정으로 홍보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미국 주류 언론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빈손회담 또 트럼프식 외교의 실패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재상정됐습니다. 기존의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로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금융거래 봉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상원에서 다시 상정됐습니다. 상원 은행위원인 크리스 벨로넌 민주당 의원과 페투미 공화당 의원이 5일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으로 명명됐습니다. 브링크 액트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던 2017년 중순 상원에서 처음 발의됐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상원 은행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미북 간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1년 넘게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지난해 말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베놀론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법안 재상정과 관련해 북한이 핵역량을 늘리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의회가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과 북한 정권을 조력하기 위해 제재를 회피하는 개인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북한의 석탄, 철, 섬유 거래와 해상 운송, 그리고 인신매매를 조력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존 국제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베놀론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해외 금융기관은 북한과 계속 거래하거나 아니면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유지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놀런 의원은 2017년 법안 최초 발의 당시 VOA와 인터뷰에서 법안과 관련해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의 은행과 개인도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라며 제재의 강제력을 적용해 규모와 관계없이 북한과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과 금융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기업들의 미국 내 외국은행 계좌를 동결시키고 관련 해외금융기관의 미국 내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조치가 법안에 담겼습니다. 또 북한과 합작회사를 만들거나 추가 투자를 통한 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행위도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는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2017년 브링크 액트 최초 발의 시 의회 인식 조항을 통해 포함됐던 남북 경제협력사업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동 발의자인 투미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옵션은 몇 가지 안 되는데 그중 하나가 강력한 경제 제재 부과라며 북한 정권이 핵 야망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비어의 부모 프레드와 신디 원비어도 이날 성명에서 브링크 액트 재상정 조치를 환영하며 이 법안에 담긴 제재는 김정은과 그의 정권이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유용한 새 도구를 미국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아무 합의 없이 끝난 것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황을 오판하거나 자신의 협상력을 과신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쁜 합의보다는 결렬이 더 낫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그럼에도 미국 간 대화의 동력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수미테리 선임연구원은 2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북한 두 나라 지도자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 오판한 것을 미북 정상회담 결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I think Kim misjudged Trump that looking at all the domestic turmoil that Trump is going through and
김 위원장은 국내적 혼란을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정책의 성공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어떤 합의라도 서명할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압박과 화염과 분노 등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고 비핵화를 향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를 갖게 만들었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두 지도자의 이 같은 오판이 결국 합의 불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 정확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North Korean leader may have overplayed his cards. He may have thought that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협상 카드를 과도하게 중시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서 많은 양보를 하지 않고도 성공적인 회담을 했던 김 위원장이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그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고 이번에 그 같은 입장이 얼마나 확고한지 보여줌으로써 김 위원장을 놀라게 했을 것이라고 와일드 전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이번 회담 결렬로 미국과 북한 간의 견해 차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준비한 것보다 더 큰 조치를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쇼프 카네기 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과 북한 두 나라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I guess I'm surprised they even went to Hanoi all the way for the summit if they really didn't have a mutual understanding of
두 나라가 비핵화와 제재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도 없이 정상회담을 위해 하노이까지 갔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겁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북 정상회담 결렬이 탑다운 방식의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의 김혁철 대미특별대표 사이에 다음 단계나 로드맵에 대한 합의안이 마련된 뒤에 정상회담이 열렸다면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 대행은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 결과가 실망이지만 놀랍거나 재난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나라 지도자는 이제 양측이 서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들을 확인하는 협상가들의 작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번 정상회담은 실무급에서 합의에 도달한 뒤 열려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나쁜 합의를 하는 것보다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if they had made a small deal, then there was a big risk that it would be criticized.
미국 외교협회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두 지도자가 이른바 스몰 딜에 합의했다면 비판을 받을 큰 위험이 있었고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형편없는 합의를 체결할 기회를 박차고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성급하게 평화를 선언하거나 제재를 완화라는 요구를 거부하면서 비핵화와 유엔 결의안과 미국법 준수, 동맹 방어 등의 협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바로 이런 일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상회담 결렬에도 미북 간 대화의 동력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와일더 전 백악관 보좌관은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후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and Mr. Pompeo made very clear that they're still willing to go to the negotiating table.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도 제재 해제에 따른 혜택 때문에 여전히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네기 평화재단의 쇼프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견해 차이를 좁히는 일이 아주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실무급 협상의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군 분석센터의 코스 국장은 현재로서는 두 나라 지도자 모두 서두르려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이 대화를 계속하는 한 다음 단계를 생각해낼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테리 연구원은 양측이 이견을 좁히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양측이 시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 don't think North Korea is eager to return to missile and nuclear testing right away.
북한이 당장 미사일이나 핵실험으로 복귀하려 한다거나 미국이 당장 군사훈련을 재개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없으면 앞으로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군 분석센터 고스 국장도 앞으로 몇 개월이 중요하다며 후속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상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김 위원장이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등 대규모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 종료 결정을 한 것은 장기적으로 연합 방위력을 약화시킨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을 감안한 선의의 조치이긴 하지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래드 바우먼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국장은 VOA와 인터뷰를 통해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종료는 주요 지휘자들과 간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요 지휘관 등 간부들은 1, 2년 단위로 한반도에서 근무 교대를 하기 때문에 훈련 종료로 인해 미한 연합 방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f someone misses a rotation or the rotation is not as good, you may or may not have a chance to make that up again.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들이 근무 교대를 놓치거나 근무 교대 때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공백을 만회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미군 사령관들이 강조하는 오늘 밤 싸울 준비를 하라는 문구처럼 군은 언제든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한 연합훈련 때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략 자산의 전개는 실제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억제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규모가 작아지는 것은 북한의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want North Korea to be impressed with our military capability. We don't want the North Koreans to have any doubt.
북한은 미군의 군사 역량에 깊은 인상을 받길 원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이 이길 것이라는 데 대해 북한은 어떤 의심도 없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 종료에 따른 우려가 있지만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의 종료는 주한미군 사령관 등의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지휘소 훈련은 동맹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a decision which was made for diplomatic purposes. The replacement exercises, it's hard to tell.
대규모 연합훈련 종료 결정은 외교적 목적을 위한 결정이었으며 동맹 연습이 얼마나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지휘소 훈련은 지속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종료의 상응 조치로 북한 역시 신규 훈련 중단 등 군사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roblem is we have not seen any progress from North Korea in terms of their nuclear program.
브래드 바우먼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국장은 북한의 어떤 비핵화 진전 조치도 보지 못했으며 북한은 규모나 활동 면에서 지속적으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VOA
Washington.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한국 정부가 관측 이래 최악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와 인공강우 등의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도와 터키에 주던 관세 특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가 하원 청문회에 다시 나와 증언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조사를 확대하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첫 소식 미세먼지 얘기를 해볼까요? 한국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국과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요?
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5일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조명래 한국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긴급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네. 자, 미세먼지. 요즘 계속 연일 뉴스에 토픽이 되고 있지만 사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게 익숙치 않은 용어였거든요. 미세먼지가 뭡니까?
네. 이 공기를 더럽히는 오염물질의 하나인데요. 네. 말 그대로 입자가 아주 작은 미세한 먼지입니다. 아, 보통 지름이 10마이크로그램 이하를 가리키고요. 이보다 더 작은 건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네.
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미세먼지는 이 머리카락 굵기의 한 6분의 1 정도고 초미세먼지는 한 20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아, 이 미세먼지가 위험한 게 입자가 워낙 작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네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먼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먼지하고 미세먼지는 다른 거라는 거죠.
네. 미세먼지는요. 이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태울 때 많이 나옵니다.
네.
예,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 새 이 미세먼지 문제가 특히 심각해졌는데요. 겨울철 들어와서 관측 이래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말씀하신 대로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요. 7일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3제곱평방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한국 당국은 이에 따라서 7일째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 이렇게 줄인다는 얘기죠?
네,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될 경우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긴급 조치인데요.
네네.
전 국민의 휴대전화 경보음과 함께 시내 운행 단속 알림, 또 마스크 착용 등 건강 유의 등의 문자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언론이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뿌연 잿빛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렇죠.
시민들이 마스크를 한 채 숨쉬기 힘들다, 간접 흡연을 하는 것이다라면서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 심각하니까 이제 한국 대통령이 중국과 협력을 통해서 좀 이렇게 고쳐보자 이렇게 하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긴급회의 자리에서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예보 시스템을 갖추고 비상저감 조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했다라고 김유겸 한국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인위적으로 비를 내리는 인공강우를 말하는 거죠?
네. 이 미세 문제는요.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현재 중국에서는 미세먼지가 극심할 때 인공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미세먼지는 일단 심각해지면은 워낙 공기 중에 빽빽하게 차기 때문에 바람이 불기 전에는 자연적으로 잘 없어지지 않는데요. 중국은 이 경우 인공 강우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요오드 화은이라는 화학 물질을 담은 포탄을 구름 속에 쏘아 올리거나
네.
비행기로 구름 안에 직접 들어가서 요오드 화은을 살포해서 빗방울을 만들어내는 기술인데요.
예.
최근에는 무인 비행체 드론을 이용하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비를 내리게 해서 그 미세먼지를 씻어버린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인공강우에 대한 기술은 중국이 훨씬 앞서 있다면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제시한 겁니다.
네. 뭐 예산 문제도 있을 거고요. 양국 간에 또 어느 정도 이게 공감대가 마련돼야 이게 가능할 텐데 중국 쪽에서는 어떤 반응일까요?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공조 방안을 마련을 지시한 데 대해 관련 보도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른바 미세먼지 중국 책임론에 대해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미세먼지가 중국 때문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생기는 미세먼지도 있지만 상당 부분 중국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한국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조사 자료에서요. 한국 내 미세먼지 중 나라 밖에서 날아오는 비중이 연평균 30에서 50%며 또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일 때는 60에서 80%에 달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한국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도와 터키에 주던 관세 특혜를 없앤다고요?
예, 인도를 일반 특혜 관세 제도, GSP라고 부르는데요. 이 GSP 수혜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4일 연방 상하원 의장 앞으로 보냈는데요. 곧바로 미 무역대표부가 관련 성명을 냈습니다. 이 성명에는 인도뿐 아니라 터키까지 GSP 제외 대상에 올랐습니다.
GSP, 일반 특혜 관세 제도,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네, 이 GSP는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발전을 돕는 미국 정부 프로그램인데요. 정해진 품목에 대해서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네네.
1976년 이래 129개 나라가 혜택을 받는데요. 수혜국들은 총 4,800여 품목을 미국에 팔아온 것으로 미 세관 국경보호국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 자, 그런데 이 대상에 인도, 터키 제외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네, 두 나라를 제외시키는 이유가 각기 다른데요. 인도의 경우 미국의 그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미 무역대표부가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터키는 충분히 경제 개발이 된 상태여서 뭐 더 이상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명에 적혔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혜택은 보는데 미국 업체들에게 그 시장을 열지 않는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요. 지난 주말 보수 정치행동회의 연설에서도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인도는 매우 관세가 높은 나라다. 우리에게 미국에 거액을 매긴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예.
이 모터사이클 한 대를 인도에 수출하면 관세가 100%라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인도에 관세를 전혀 매기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한 겁니다.
무역에서의 어떤 형평성을 얘기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는 좀 부정확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인도가 미국산 모터사이클에 부과하는 관세는 원래 75%였다가 지난해 50%로 내렸습니다.
네. 자, 뭐 일반 특혜 관세 제도에서 인도가 제외가 되면은 뭐 미국에 대한 수출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GSP 대상 국가라고 해서 모든 대미 수출에 무관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수혜 품목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인도의 경우 전체 대미 수출의 10% 남짓 GPS 범위에 있는 것으로 폴리티코가 설명했는데요. 이 금액으로 따지면 한 50에서 60억 달러치가 됩니다.
인도가 그동안 미국과의 무역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본 건가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은요, 지난해 인도가 미국에 수출한 액수는 490억 달러 가까이 됐고요.
네.
흑자 규모가 2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아.
터키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GSP 프로그램으로 한 17억 달러어치를 미국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개발도상국 가운데 5위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CBS 방송이 설명했습니다. 자, 앞으로 GPS에서 제외되면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터키 언론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입장을 공식화했는데 인도, 터키 이쪽 나라들 입장은 어떤가요?
네, 항의성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의 이번 결정은 양국 간 다양한 무역 현안에 대한 합의 실패를 의미한다라고 인도 상무부 대변인이 비판했는데요.
네.
다만 추가 항소 절차 없이 GSP 제외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통상부 측은 이번 결정으로 원자재를 비싼 가격에 수입하게 되는 미국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냈던 마이클 코언 씨. 오늘 다시 의회 청문회에 서는군요.
네, 코언 씨는 6일 하원 정보위원회가 여는 청문회에 나와 증언하는데요. 이번 청문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청문회입니다.
네, 지난주 공개 청문회는 코언 씨가 눈길을 끄는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언 씨는 이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리고 인종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또 위키리크스 접촉 문제, 모스크바 트럼프 타워 건설권, 뉴욕 트럼프 타워 회동권 그리고 성추문 여성들의 입을 막은 일 등을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한편 오늘 청문회에는 러시아 출신 기업인 펠릭스 세이터 씨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세이터 씨?
예, 이 세이터 씨는 코언 변호사와 함께 러시아 모스크바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건물 그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는 일에 관여했습니다.
예.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은요, 세이터 씨는 코언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줄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모스크바 트럼프 타워 건설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런가 하면 하원 정보위가 트럼프 그룹의 엔젤 앨런 와이젤버그 최고 재무 책임자 역시 청문에 나와 증언합니다.
트럼프 그룹의 최고 재무 책임자를 무슨 일로 부르는 건가요?
예, 코언 변호사가 27일 하원 감독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와이젤버그 최고 재무책임자 CFO가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문제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하는 문제를 이 와이젤버그 씨와 트럼프 대통령이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산을 부풀리는 등 보험 사기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면서 이런 사실을 와이젤버그 씨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코언 변호사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내용을 보도했다군요.
예, 코언 씨 변호인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들에게 코언 씨 사면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 신문은 코언 씨 변호인이었던 스티븐 라이언 씨가 지난해 4월 연방 수사국과 검찰 수사관들이 코언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에 수주 뒤에 대통령 측 변호사들과 사면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예.
결국은 어떻게 하기로 한 건가요?
보도에 따르면 루돌프 줄리아니, 제이 세큘로, 조아나 핸든 등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이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6일 진행될 비공개 청문회, 또 어떤 증언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5일은 민주당을 아주 강하게 비난했더군요.
네, 최근 하원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 조사를 연이어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5일 트위터에 민주당을 연이어 비판했습니다. 먼저 러시아와의 유일한 공모가 사기꾼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 인사들이 저질렀다는 걸 깨닫자 제럴드 네들러와 애덤 시프 등 의회 상임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이 완전히 미쳐버렸다면서
네.
서한 81통이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전달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아침까지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10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영상 12도입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고 개성과 신계 지역은 오전 한때 비나 눈 내립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1도, 낮 최고 11도. 개성 아침 최저 2도, 낮에는 13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오전에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고요. 함흥과 원산, 장전, 평강 오전에 흐리고 비나 눈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0도, 낮 최고 12도. 원산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11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영상 9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리고 오후에는 구름만 많습니다. 서해상은 구름 조금 끼었다가 맑아집니다. 서해 북부 해상 1에서 3m로 물결이 일겠습니다. 3월 6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대북 제재 강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어제 미 폭스 비즈니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분명히 밝힌 것처럼 북한에 가해진 치명적인 경제적 제재에 대한 해제는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실제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관측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어제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틀 뒤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장을 급속하게 복구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국가정보원 서훈 원장도 어제 국회에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철거시설 일부를 복구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오늘 아베 총리가 총리실에서 납북자 가족과 면담하며 가능한 모든 기회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요코타 메쿠미의 어머니 요코타 사키에 씨는 아베 총리에게 북한 측의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일본 국민의 분노와 피해 가족들의 슬픔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일부 일본 언론은 최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베트남에서 열린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 등을 상대로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중국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닝지제 부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올해 전인대에서 현재 논의 중인 외국인 투자법에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닝 부위원장은 관련법은 외국인 투자자 보호와 발전을 위한 시스템을 명확히 하고 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요하기 위해 행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외국 기업은 중국이 시장 지분 참여를 대가로 기술 이전을 강제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주변국들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주변 상공에 최근 전략 폭격기를 출격시켰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성명에서 지난 4일 B-52 전략 폭격기 두 대가 정기 훈련 참가를 위해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를 이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격한 폭격기 중 한 대는 남중국해 부근에서 훈련을 한 뒤 복귀했고 다른 한 대는 일본 주변에서 미 해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와 함께 합동 훈련을 한 뒤 괌으로 돌아왔다고 미 공군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준비태세 유지 차원으로 국제법을 준수하며 훈련을 진행했다고 미 공군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됐던 지난해 10월과 11월에도 B-52 전략 폭격기를 남중국해 주변에 출격시킨 바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극단주의 무장세력 IS 격퇴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IS 대원 수백 명이 항복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지원으로 IS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 SDF의 무스타파 발리 대변인은 어제 지난 4일 이후 약 6,500여 명이 시리아 IS 마지막 거점인 바구주를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중에는 항복을 선언한 IS 대원 수백 명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 잘랄라바드에 있는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자살 폭탄 공격과 총격으로 직원 16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가루주 정부 당국자는 난가루주 주도인 잘랄라바드시의 한 건설회사 앞에서 연쇄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한 데 이어 무장괴한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직원 16명이 숨지고 자살 폭탄범 2명과 총격범 3명도 숨졌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We'll be right back.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